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 위해 우리가 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책을 펴는 거겠죠. 책 속에서 만나는 거인의 지혜를 나침반 삼아 삶의 길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 읽는 걸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죠. 또 바쁜 이 시대에 수많은 책을 모두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더 즐겁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책과 만날 수 있을까요? 책은 넘쳐나지만 책 볼 시간은 없는 요즘 우리를 즐거운 책 읽기의 세계로 이끌어줄 독서의 비법들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이선희의 노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으로 문을 연 토요 인문학 콘서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매주 인문학과 관련된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막상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기다려지는데요. 함께할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무엇이든 맛있게 드시지만
냠냠냠냠냠. 네.
특히 책은 더 맛있게 맛있게 드시는 정민 씨.
네.
글쎄요. 맛있게 책 먹는 나만의 특별한 독서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빨리 덮는 게 저의 독서 비법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한 몇 챕터 읽다가 제 마음에 안 들면은 아니 저랑 이제 제가 읽었을 때 좀 어렵겠다 싶거나 아니면 아 책의 흥미를 떨어뜨릴 것 같으면 과감히 덮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을 또 집어드는군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근데 언젠가는 그 책이 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수는 쥐고 고수는 놓고 하수는 안 읽는 책을 끝까지 읽어봐야 돼. 끝까지 볼 거야 라고 하지만 고수가 되시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냥 덮으셔도
네네.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만날 기회를
네.
만들면 되겠네요.
네네.
자 오늘 만날 책이 독서 방법에 대한 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 한 권을 읽어도 맛있게 영양가 있게 독서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뇌과학. 인지심리학, 행동경제학으로 독서의 비밀을 풀어낸 책, 읽기의 방법을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소개한 고영성 작가님의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같이 맛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고영성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책 읽기의 달인 고영성 작가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찾아봤는데요.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정미 씨가 먼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고영성 작가님은 사실 책하고 가까운 분은 아니셨습니다. 1년에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읽다가 10년 전부터 독서에 재미를 붙여서 책 세상에 풍덩 빠지게 되었죠. 이후 북 큐레이터로서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좋은 책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정부 인증을 받은 e-러닝, 명저로 보는 비즈니스 에센스,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등의 강의를 하셨고요. 명저, 비즈니스에 답하다, 경제를 읽는 기술, 히트,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다 등의 책과 팟캐스트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진행하며 좋은 책을 읽고 소개하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네. 아, 나는 원래 잘 읽었었다. 책을 좋아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했을 텐데
네.
아 1년에 10권도 원래는 읽지 않았었다. 그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시니까
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마음이 좀 편해진다.
인간적이게.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뭐 북큐레이터이자 다독가시고 작가가 되셨어요.
네.
인생을 책으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본격적으로 읽게 된 게 2008년도부터거든요.
네.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08년도에요?
금융위기?
예, 빙고.
네.
대단하신데요?
축구 얘기하려고 그래.
제가 2007년도에 네. 연합인포맥스라는 곳에 들어가요. 이제 연합뉴스 중 경제를 파트인데요.
네.
거기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네.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것이 막 나오면서 네. 뭔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 받은 거예요. 저는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뭔가 이 세계가 좀 이상하게 뭔 일이 터질 것 같다. 그러려면은 여기 나오는 보고서나 기사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해하려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예, 책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008년도에 원래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려고 시작했던 그런 것이
아~
발목이 잡혀서 2008년도에 이제 300권의 책을 읽게 됐고요.
와, 잘 잡히셨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독의 길을 가게 됐고
네.
지금은 한 200권 정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책을 별로 안 좋아하고 많이 읽지 않는 사람도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네요.
아, 그럼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취지에서 제가 책을 썼고요.
네.
저를 보시면 돼요. 저는 뭐
알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네.
책 읽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매주 만나지만 사실은 정미 씨도 볼 때마다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
정말로요?
네, 다독가기도 하지만 네? 책도 썼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서평도 하고 있어요.
네.
정미 씨는 어떤 계기로 책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됐나요?
저는 굉장히 좀 되게 유약한 존재거든요. 제가 굉장히 좀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는 굉장한 유리가 들어있고 막 뭐가 이렇게 탁 찌면 정말 턱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코미디언으로 살면서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좀 독한 얘기도 서로 많이 하고 하는데 뭔가 위로받을 구멍이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네.
저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2006년에 그 당시 신간 공지영의 빗방울처럼 난 혼자였다 이 책을 고명환 선배님이 서점에 가셔서 이런 류의 책들을 열몇 권을 사주셨어요. 이것들이 앞으로 너의 울분을 토하거나 뭔가 위로가 되었을 때 이 책들이 너에게 가장 큰 스폰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예, 제가 굉장히 고명환 선배님 좋아하는데 같은 개그를 하는 선배님께서 저희는 이제 방송국에서 만났잖아요.
네.
얼굴에 분칠을 하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려오면 어둠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런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물론 고명환 선배님도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했을 테고 그게 책이었었던 걸 저한테 고스란히 얘기를 해주셔서
네.
같은 업계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해가 크고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책을 통해서?
네네네.
아.
내가 지금 돈 없고 빌빌거리고 이런 건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서 그때부터 아, 이 녀석 좋은 녀석이구나 라고 책에 대해서 빠지기 시작했던 것
네.
같아요.
위로받는 대상 중에서 가장 좋은 대상을 발견해내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예. 가방에는 늘 읽을 책이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책을 통해 삶을 바꾸면서 책과는 뭐 분리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고 오늘 두 분의 공통점이 여럿 보이는데요. 책의 매력, 독서의 재미 두 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독서의 의미가 뭔가 그 법정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의 목표는 그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제가 2007년도 전까지 나름대로 풍성하게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네네네네.
많은 책을 읽고 나서 다양한 생각과 관점과 지식을 접하게 되면서 좀 더 겸손해지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제 존재가 좀 풍성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책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자 독서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제가 되게 지적 허영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일단 채워줘서 너무 좋고 제가 평생 위대한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사는데 책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소스도 많이 주고 얘기할 수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구영희 아나운서도 워낙 책 많이 읽으시니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어떻게 네. 읽을 것인가 읽으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1년에 300권이면 사실은 한 주에 한 6권이 넘는 책을 소화해야
되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더 부지런히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분발을 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 만나는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독서법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고 쓰신 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중에 독서법에 대한 책들
맞아요.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나도 직접 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개인적 성격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독서 클럽에 좀 유명한 독서 클럽이에요. 그 클럽 같은 경우는 독서 모임인데 불구하고 들어가려면 면접을 봐야 되고요.
그래요?
합격하면 합격 수기가 올라오네요. 이제 창립 6주 전이 돼가지고 저에게 그 강의 요청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경제 경영 책을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썼던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할 줄 알았는데
예.
클럽 회장님께서 아 지금까지 우리가 물고기 요리법만 배웠다. 독서 모임인데 물고기 낚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
잡는 법 배우자.
독서법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 당황을 했어요. 어허. 왜냐면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독서법 강의 해본 적도 없고요.
네.
독서법에 대해서 뭐 책을 써본 적도 없고 그렇다 크게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저만의 확고한 독서법이 있었지만 그걸 심도하게 고민하지 못했는데 그 당황과 함께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나?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잘하고 있나? 내가 읽는 것이 다른 사람에 도움이 될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독서법이 있을까? 더 나아가 독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네.
그러면서 강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그 관련된 주제의 책을 읽잖아요. 그걸 개독이라고 하거든요.
네.
개보에 따라 읽는 거. 독서법 책을 쭉 읽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약간은 내가 했던 것이 너한테도 좋다라고 할 때는 조금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걸 좀 좋아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각자 다양하고 당신한테 좋은 게 나한테 안 좋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나마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확률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근데 책들이 대부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으니 너도 이렇게 읽으면 될 거다 식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격상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없어가지고
네.
결론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예. 내가 쓰자. 내가 만들자. 하게 돼가지고, 예, 약간 말씀하신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제가 그 전에 좀 강점이 있었던 부분으로 독서를 재조명하게 되면서 나온 책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책에는 독서 방법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과학, 인지심리학, 행동경제학을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서와 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의 뇌가 원래는 독서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예, 그 성인이 평균 독서량이 그 1년에 10권 정도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10권 정도. 우리가 왜 이렇게
책이 넉넉하게 좀 잡은 것 같아요. 어떤 통계에서는
한 권이라고
나와요. 나와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네.
2013년 독서 실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게 2년마다 하는 조사인데 10권으로 나왔는데
네.
뭐 중요한 건 평균이잖아요.
네. 네.
제 주변을 보면 소수의 다독가와 거의 책이 읽지 않는 사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균을 이렇게 내보면
예, 평균에 함정이 있고 뭐 그 중위값을 구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책 읽는 게 힘들까? 아, 그 이유는 우리 뇌는 독서하는 뇌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 스티븐 핑거가 되게 유명한 그 진화 심리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선이 연결된 상태인데 문자는 되게 힘들게 조립해야 될 액세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분 있으시죠?
네.
애가 말은 그냥 했죠?
하죠.
예, 대부분 네. 우리는 말은 그냥 합니다.
네.
들으면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문자를 알아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예.
가르쳤죠?
문자는, 예. 교육이 네. 필요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뇌가 말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게끔, 듣기만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이미 장착이 돼 있습니다. 유전자로서.
네.
근데 문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문자 같은 경우에는 발명된 지 몇천 년 전밖에 안 되는데, 네. 이 진화를 하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뇌가 생존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였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문자를 읽는 거 힘들고요. 여러분 문맥률은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맥률은 안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예, 예, 그렇죠. 예, 말은 다 하니까.
네, 네, 말씀하시니까 예, 쉽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예. 뭐 책을 안 좋아하고 책 읽는 게 힘들다 하는 사람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호언을 여셨습니다.
너 이렇게 책 안 읽냐?
예.
이 핑계를 대시면 됩니다.
네.
야, 우리는 이렇게 원래 독서는 내가 아니야. 독서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독서가 힘든 거야.
네.
예.
하지만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맞습니다. 예,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책 읽는 방법 하면은 다독부터 떠오르는데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진정한 독서가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독으로 우리 뇌를 독서에 알맞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다독의 구체적인 방법을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까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독서겠죠.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더 넓은 안목과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읽은 책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책, 혹은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내 인생의 책은 무엇입니까? 책 제목과 함께 그 이유도 보내주세요.
네, 오늘 문제는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적어 보내주시는 거네요. 정말 궁금한데요. 많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고영성 작가의 사인이 담긴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이진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토요일 문화 콘서트 고영성 작가와 독서 방법에 대한 궁금증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정기 씨? 네.
여러분이 읽은 책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책 혹은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꼽는 내 인생의 책 무엇인지 책 제목과 함께 추천 이유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책 제목하고요. 간단하게 추천 이유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스마트북스에서 나온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뇌를 책 읽기에 적합한 뇌로 바꾸는 방법으로 많이 읽는 다독을 이야기했는데요. 고영성 작가께서는 1년에 10권도 읽지 않다가 연간 300권, 요즘은 뭐 200권 읽는다고 그러셨어요. 이야. 뭐 대단한 다독가십니다. 독서가의 뇌, 그 원래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책 읽는 뇌가. 네. 근데 그렇게 바뀌기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면.
그 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게 막 아, 내가 읽어야지 뭐 그런 식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네, 네, 네. 왜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와이프를 21살 때
지금
만났...
살고 있는 와이프
그 21살 때 만나서 10년 사귀고 결혼했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와이프는 좀 위험한 여자였어요. 왜냐면 연간 100권의 책을 읽는 여자였기 때문에.
아.
때문에 이제 상대적 박탈감 안에서 제가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왜 저는 독서는 내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세경영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읽고 싶은데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도저히 이제 제 의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니까 내가 책을 읽는 환경 속에 넣으면 좀 읽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하지 못한 거 군대에서는 다 하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제가 그때 직장 끝나고 5시에 끝났거든요. 끝나자마자 카페로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TV를 보니까 카페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좋죠, 좋죠.
그 가운데 제가 있으면 그분들은 저를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여자가 날 볼 거야.
그렇죠. 나 경제책 읽는 남자야 하면서 그러나 그분들 저를 생각하지 않으시죠.
맞아요.
게다가 거기서는 잘 수도 없잖아요. 왜냐면 5시 퇴근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구로공단에 있는 뜨레주르 빵집 2층에 가서 책 읽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제가. 성공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항상 빵만 먹었어요.
네.
왜 빵만 먹었는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저녁으로.
예. 그러니까 계속 빵만 먹었어요.
책 읽는 책을
안 읽고?
아니, 책은 읽었죠. 네. 읽었는데 네. 우동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동 먹으면 집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우동을 먹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만큼.
예.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반복하면서 굳어진 행동을 얘기하는데요. 전 좀 다르게 표현해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들 때 무섭거든요. 항상 감정, 데이비드 휴미. 이성은 열정이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우리 행동을 이끄는데
네.
습관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책 읽는 게 습관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책을 읽지 않으면 이상한 상태에 든 겁니다.
약간의 죄책감? 뭔가
예.
부담감?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예. 근데 그게 보통 한 10주 정도 되면은 습관이 들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그 힘을 받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책을 쭉 읽게 돼가지고 됐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환경 설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지가 아니라 내가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책을 읽었다.
좋은 방법이네요.
예. 또 보면 300권 읽으시면 굉장히 다독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닥치는 대로 읽었다는 게 뭐 이제 좀 부담스러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제대로 깊이 읽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독서법은 조금 어떤 사람이 읽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초보 독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책을 편하게 읽어야 돼요. 편하게 읽으면서 많이 읽고 독서를 내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네.
독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정독을 해요. 그러면 10명 중 9명을 포기합니다. 중간에.
중간에. 아,
예.
맞아요.
깊이 읽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독이라 하면 어떤 걸 정독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책을 깊게 읽는다는 게 뭐 네. 단순히 읽으면서 작가의 의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요약도 해보고 사유도 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이런 것이 이제 정독인데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해서 포기합니다.
했다가.
두 번째로는 그렇게 깊게 읽는다는 것은 이 책을 내가 씹어 먹겠다는 거거든요. 제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스칼이 어떤 얘기 했냐면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했거든요. 거짓 지식을 먹으면 이게 이제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근데 초보자 때는요, 뭐가 진짜 지식인지, 뭐 거짓 지식인지 몰라요.
네.
처음에는 다양한 책을, 아니, 처음에는 그냥 책을 편하게 읽으시면서 내공을 쌓고 그렇게 읽다 보시면 씹어먹고 싶은 책이 나옵니다.
네.
그때 정독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편하게 책을 권수를 늘려가세요. 내가 오늘 10권 읽었네, 20권 읽었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상태에서 정말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나게 된다면
네.
그때는 이제 정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초보자에게 다독을 권하셨는데 다독을 하되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다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개독이 있고 남독이 있는데 개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주제를 통해 쭉 있는 거고 남독은 여러 가지 책이 있는 건데요.
네.
이왕이면 처음에 읽으실 때는 개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파스칼이 무자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지식 두려워하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 반만 맞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짓 지식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자함은 모르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분야를 쭉 읽어서 구분해 준 전문가가 된다면 진짜와 아닌 걸 좀 구분할 수 있고 또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시면
네.
뭐 커리어나 여러 가지 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에 또 자기가 하는 전공에 책을 50권, 100권 읽으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왕이면 처음 책 읽으실 때 다독을 하실 때 본인이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강력한 외적 동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니까 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왕이면 개독을 하셔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준 전문가가 돼서 이제 관련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나 기사 내용들을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그때는 책 읽는 게 정말 좋네라는 그런 마음도 들면서 또 어떤 마인드도 올라가고
네.
자존감도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서 개독을 저는 먼저 추천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전문가의 오류까지도 잡아내는 경지에 또 오를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댓글 한번 달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아니다 하면서.
네, 네. 그렇게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두루두루 읽는 개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독을 하다 보면은요, 나는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개독을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그 분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예.
어떻게, 그렇다면은, 문사처럼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개독을 하면 단점이 있어요. 편독이라 하는데,
네.
한쪽 분야만 읽으면 단점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 교만해집니다.
아하.
왜냐면 책을 읽으면 그쪽 분야가 학적 분야는 서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네.
책이 쉬워져요.
네.
저자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죠. 그럼 제가 뭔가 이렇게 한 수 올라간 것 같고 전문가의
네.
오류도 보기 시작하고
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독입니다. 다양한 책들을 뭐 인문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또 뭐 과학도 있고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겸손해질 수가 있거든요.
개독 다음은 남독이군요. 다양하게 읽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 분야를 개독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남독, 다양한 책을 읽으시면은 이게 어떤 편견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좀 겸손할 수 있고 그야말로 이제 그 자체가 존재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그 자체가 좀 올라가는 거니까 성장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은 남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작가분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3, 4천 권을 읽으면 이 읽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막 그런 막 욕망이 있대요.
네.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용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막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남독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작가님 남독하시면서 그 묘미 경험하셨다고 책에 보니까 제노비스 사건 뭐 이렇게 관련해서 여러 책을 읽다 보니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셨다. 작가도 한번 좋아하는 작가인데 비판도 한번 해보셨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제노비스
예,
사건?
남독은 다양한 책을 읽는 건데요. 네. 다양한 책을 읽는 것은 혜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함이 있고 창의적 사고도 주면서 더불어 주는 게 비판적 사고를 주게 되거든요. 네. 제노비스 사건을 말씀하셨으니까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에 있었던 그 되게 안 좋은 사건이거든요. 한 네. 여성이 이제 밤길에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그것이 뉴욕타임즈에 퍼지면서 되게 사람 회자됐던 이유는 뭐냐면 목격자가 38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이거는 뭐 도시 생활의 비인간성, 뉴욕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사설을 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일 사랑받는 논피션 작가가 말콤 글래드웰인데요. 그 사람이 티핑포인트라는 책에서 그건 그렇지가 않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네. 38명의 사람이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서로 저 사람이 할 예, 것이다.
예, 이게 방관자 효과입니다. 이게 되게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말콤 글래드웰을 되게 좋아했어요. 한국의 말콤 글래드웰은 누굴까요? 고용성이라고 주장을 제가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네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만큼 제가 말콤 글래드웰을 워낙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슈퍼 괴짜 경제학이라고 스티븐 레빗 등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서 이 키티 제노비스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는데 알고 봤더니 38명이 목격한 게 아니다. 8명이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
시민들이 잘 신고를 한 사건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말콤 글래드웰이 해석이 되게 우스꽝스러워진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받아들였던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틀리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이 스티븐 레빗이라는 사람은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이라고 미국의 40세 이전에 있는 경제학자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틀리기가 힘든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얘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스티븐 핑거의 우리 본성의 선을 선사 14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네.
그 책에서 스티븐 레빗의 문제점을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제 스티븐 레빗 책 중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왜 틀렸는지 통계로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천재도 틀릴 수가 있구나.
또 틀려서
예,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스티븐 핑거는 나중에 나심 탈레브한테 이제 또 비판을 당합니다. 책이 티핑 포인트는 비즈니스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고요.
네.
괴짜 경제학은 경제학이고요.
네.
스티븐 핑거의 책은 사회 역사학이고요. 여기 나심 탈레브는 투자가예요.
아.
이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면서 우리 내가 좋아하는 작가라도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을 할지라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고 비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첫째 이해한 가운데
네.
논리적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남독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남독을 네. 통해서 그 독서계에도 생태계가 먹고 먹히는 생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는 제노비스 사건 방관자 효과 그 사건에 대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아.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맞아요.
잘 몰랐는데
네.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성인 초보자에게 알맞은 독서법인 다독에 대해서 다독 중에서 기독과 남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독서와 뇌에 대한 이야기를 고영성 작가의 강연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고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형 사고방식이 있고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Q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유전적이다. 그런 것이 이제 고정형 사고방식이고요.
네.
IQ는 언제든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성장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1978년도에 드웩 교수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한 70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70명 중에 35명은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분류된 아이들이었고요. 35명은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분류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퍼즐을 풀게 했는데요. 처음에 연습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힌트도 주고 피드백도 줬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준 다음에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연습 테스트를 시켰어요. 근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IQ도 비슷했거든요. 때문에 뭐 테스트 결과 두 그룹의 아이들이 성적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실전이다 해놓고 대신 실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힌트를 주지 않을 거야. 대신 너희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피드백만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습할 때는 성적이 비슷했잖아요. 실제 테스트로 들어가니까 성장형 아이들이 고정형 아이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를 찍어보면서 드웨 교수가 왜 고정형 아이들이 이렇게 실전 테스트에 들어가면 못할까 하고 면밀히 살펴봤더니 이 고정형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뭔가 집중을 못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 틀렸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 당시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1990년대 MRI 이게 뇌를 찍을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그 이유를 밝혀졌습니다. 이 고정형 사고방식 갖고 있는 아이들이 틀렸어요 얘기 들을 때 P3A8라는 뇌파가 출렁거리는데 그 뇌파는 언제 출렁거리냐면 자아의 위협을 느낄 때. 그러니까 고정형 아이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떤 생각하냐면 주변을 돌아봅니다.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구나. 쟤는 맞췄는 다음에 틀렸지? 어허. 연습할 땐 내가 잘 맞췄던 건데? 엄마가 나 똑똑하다 그랬는데.
네.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 성장형 사고방식 갖고 있는 좀 쿨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퍼즐이 계속되기 때문에 틀린 거에 대해서 무엇이 다음에 맞힐 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뇌를 촬영해 보면 어떤 지식을 수정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표시가 되거든요.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정형 사고방식 가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부분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또래 집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들을 때 고정형 사고방식 봤습니다. 아, 우리 애 똑똑하네.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이런 칭찬 들어보셨어요? 아, 우리 애 열심히 했더니 똑똑하네.
아니요.
네. 네. 그게 칭찬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이 대학 교수가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앞부분 즉 어떤 사람의 아이의 존재나 결과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비판과 칭찬을 받으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질 확률이 높고요. 과정이나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이나 칭찬을 하면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판을 받기 때문에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왜 30살 되기 전까지 책을 못 읽었을까요? 저는 철저하게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P3A파가 출렁거렸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여자친구는 100권씩 있는데 근데 사람은 방어기제라는 게 있어요.
네.
괴로우면 정당화를 시킵니다.
합리화시킨
거죠.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합리화시키냐면 아 제가 노래에 화음을 못 넣어요.
네.
화음 넣는 애 보세요. 어떻게 화음 넣냐 물어보더니 그냥 낸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노래도 사람마다 이렇게 재능이 다른데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못한 사람이 구별되는구나.
네.
근데 우리 여자친구는 독서하는 대로 타여났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대신 그때부터 제가 실패를 했을 때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2008년도에 300권을 읽게 되면서 제 스스로 얘기한 게 아, 원래 뭘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산티아고라 800km를 걷는 걸 걷고요.
와.
그다음 2009년도에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고정형이 성장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고정형 성장 바뀔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운으로 바뀌었거든요. 캐럴 드웨크 교수가 어떻게 바꿨냐면 2시간 수업을 바꿨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한 2분 만에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런던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는 되려면 2년 정도가 필요하대요.
거기 상당히 복잡해서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네,
못 외우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운전하시면서 내비도 안 보시고 이걸 다 아시니까 공간에 대한 그게 뛰어나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택시기사분을 경영차 2년차부터 40년차를 쭉 모셔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뇌를요.
네.
봤더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연차가 경력이 많아질수록 해마 뒤쪽에 공간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커진 거예요.
발달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부은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열심히 했더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뇌는 네트워킹인데요. 그 네트워킹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운로드가 초당 1메가였다가 다운로드가 초당 20메가로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를 계속 그쪽 분야에 썼더니 내가 성인의 내가 해부학적으로 변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뇌 가소성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 되면 뇌가 굳어서 머리가 맞아, 굳어 공부가 안 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40대는 30대만 됐으면 30대는 20대만 됐으면 20대는 10대만 됐으면 하는데 이 뇌 가소성은요. 예, 죽을 때까지 예,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시 우리 생각해 보시면 석학분들 다 나이 많이 든 분이시잖아요.
맞아 맞아요.
축구는 메시가 제일 잘하지만 젊은 사람이 예, 머리 쓰는 분야는 어르신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 뇌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수업한 거예요. 니네 뇌는 머리는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야. 니네 열심히 하면 IQ도 변할 수 있어. 니네 원래 스케이트보드 원래 못했는데 탔잖아. 공부도 똑같다. IQ도 똑같아. 니가 열심히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 IQ는 계속 좋아지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허.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 고정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 76%가 성장형 사고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야호,
제가 네. 우리가 어. 독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패 이게 답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뇌의 가소성을 믿으시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예.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네. 누굴 닮아 이 모양이야. 넌 머리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안 되겠어요.
그, 예, 그게,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웃었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안 됩니다. 예.
독수, 예, 예.
예. 그, 저는 이거 중요한 게 이걸 책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이게 책이 그렇게 좋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제 적용했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변화할 수 있고 내 네. 주변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독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엄마들이 칭찬해 줄 때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 줘. 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런 결과 괜찮은 거야
네, 그렇죠.
라고 칭찬해 주면 되는 거죠. 엄마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독서와 뇌에 대한 이야기 고영성 작가의 강연으로 만나봤습니다. 저는 책 중에 드웨이 교수가 그 두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두뇌는 연습으로 힘을 키울 수 있는 근육과 같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에 네,
죽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박수.
좀 쇼킹한 얘기 말씀드리면 네. 이 앞에 전두엽이라고 의사결정은 하는 분야예요. CEO에 네네. 대해서 그 분야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가 언제냐? 40, 50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우, 지금 한참 좀 돼요. 네, 관심이 가는 독서법 가운데에서 10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또 관독이라는 것도 나와요. 이거는 예. 고 작가님 어떤 건가요? 그
관독은 이 나머지 것들은 기본에 있던 것들이 약간 재변형한 건데요. 이거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아니고 한 가지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내가 이거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하. 다른 분야의 책임에 불구하고 한 가지 내가 정말 알고 싶은 분야로 책을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면 예상외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독서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그 독서가 관독이군요.
네.
관점으로 네.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왜 배고픈 사람한테는 브라운 신발만 봐도 바게트처럼 보일 테고
네.
먹는 걸로 보이고 하나의 관점으로 책을 보면 그 전에 진짜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이 막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도 이번 책 준비하실 때 이 방법 좀 쓰셨죠?
아예 맞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는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에는 철저하게 관독을 합니다.
어허.
제 책을 보면 뇌과학 얘기도 많지만 스포츠 얘기도 나오고 뭐 이상한 뭐 추상화 얘기도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독서법 책에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냐면은 예, 철저하게 독서법이라는 관점에서 그 텍스트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책 읽으면서요. 뒷부분에 이런 뇌 막 통계 나오고 그랬을 때 네. 앞에 다시 날개를 봤어요. 이 사람 뭐야 박사야? 이러고 다시 봤다니까요.
저는 이제 커밍아웃 할게요. 저는 그 대학교 중퇴입니다.
아 정말로요.
그래도 네. 책의 선생님이잖아요. 박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독서에 관한 박사님
맞아요.
아유 네. 부끄럽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독서뿐만 아니라 모든 컨텐츠, 모든 아이디어를 만들 때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패스트 스킨이라는 수영복이 있었습니다. 그 스킨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올림픽에서 퇴출당했어요.
왜요?
그 수영복을 입으면 유미하게 성적이 많이 나와요. 그 선수들이.
네. 전신 수영복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박수.
근데 아, 그게... 40, 50대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채워졌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개발된 거냐면 이 디자이너가 단순히 수영복이니까 다른 수영복이나 그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수영복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관독을 한 거죠. 네네. 그랬더니 아, 어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수영복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만나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거거든요. 셜록 홈즈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자네는 보기만 할 뿐 관찰하지 않는다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은 범죄 현장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나만 바라봐요. 근데 셜록 홈즈는 철저하게 범죄자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봤더니 짖지 않는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는 짖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근데 이 셜록 홈즈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봤기 때문에 왜 저 개는 짖지 않았을까? 혹시 낯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예. 그래서 짖지 않는 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관독을 통해서는 예.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예.
읽을 때하고 관독을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깊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 관독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도 소개해 주세요.
근데 반복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요.
네.
조금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 책을 읽으실 때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중요해요. 중간에 있다 그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지금 알아야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그냥 상기만 해둔 상태에서 책을 쭉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거를 본 내용과 텍스트와 비교를 하면서 접목을 시켜보면서 책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관점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전혀 몰랐던 걸 알게 되거나 발견하는 경우. 이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막 영성이? 고영성 있었는데 막 그러다가 영성이 내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름이 비슷하네 이렇게 뉘우친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한 20년
예,
친구였는데 이제
있습니다.
막 알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
작가님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스킨 자체가 그런 경우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아이폰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 정말 대중화한 게 아이폰인데
네.
그전에는 핸드폰을 그냥 핸드폰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티브 잡스는 그걸 컴퓨터로 바라봤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관점, 관독에 대해서 그 GPS에 대한 예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흥미로웠거든요.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 GPS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소련에서 먼저 우주 로켓을 날려서 이제 그 달에 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이잖아요. 그거를 개발했다는 얘기는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뭐 우리도 우리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 있는 과학자, 물리과학자 두 명이서
네.
그거를 약간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걸 추적해 본 거예요. 추적하다 보니까 날아가는 위치를 알 수 있었고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떤 초음파를 날려야 되잖아요. 튕겨 나오는 현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꾸로.
예,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GPS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 물리학자 같은 경우는 예, 그거를 초음파를 통해서 그 위치를 추적하고
네.
반대로 추적하다 보니까 GPS까지 개발된.
네, 위치까지.
그러나 그게 단순하게 된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또 항상 그러니까 초음파에 관련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아.
예, 관독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관점 그리고 또 다양한 관점들이 만나면서 통합이 된 게 바로 결정체가 GPS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길을 정말 못 찾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존스 호킨스 대학의 귀에르 그리고 와이펜바흐 교수 GPS를 탄생시킨 이 두 분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뭔가 색다른 관점 그리고 우리가 집요하게 파고드는 관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책을 보면은 안 보이던 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만 보고 혹시나 나머지는 놓쳐버리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예, 그거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의 보는 거는 뇌로 보는 것이거든요. 뇌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막 멀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관독은 터널 시야나 마찬가지예요. 터널 보시면 저기 입구는 출구는 보이지만 중이 꺼멓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관독을 하면 이 책에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걸 놓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관독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대신 내가 진정 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오히려 이 사람이 전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관독은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삶을 바꾸는 독서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고영성 작가를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다독과 남독 그리고 관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된대요. 1부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본인에게 아주 중요했던 책들 보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고영성 작가의 신청곡 함께 듣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